제11편 바벨론의 멸망 두 번째 강의를 들으시겠습니다.
이게 10절에 이제 태후가 등장합니다. 왕의 어머니인지 할머니인지는 가려져 있지 않지만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태후가 왕과 그 귀인들의 말로 인하여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그러니까 이전에는 궁에 없었다는 말이죠. 그 소문을 듣고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가로되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케 말며 낯빛을 변할 것이 아니니이다. 너무 그렇게 걱정하고 그렇게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11절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여기도 역시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을 왕의 부친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죠.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있어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라.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와 술사와 점장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언제 어른이 되는지 아시죠? 꿈 그거 해석하고.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이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파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 해석을 알려드리이다. 참, 다니엘은 지금 끝까지 모든 문제의 현장에는 없어요. 지금까지 그렇지 않습니까? 2장 꿈을 꾸었을 때도 없었고, 그렇죠? 3장에 두라평지에 금신상이 절하는 때도 없었고, 또 여기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거의 다니엘은 이 일반적인 사람들과 왕궁에서 잘 못 올리고 따돌림을 받았거나 아니면 왕이 특별한 보호를 하고 있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내막을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봅시다. 왕궁 분벽에 벽에 손이 나타나는데, 느부갓네살이 지어놓은 궁들입니다. 느부갓네살이 한 43년간 치리했기 때문에 굉장한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의, 나중에 이제 뒤에 그림이 나옵니다만, 성도 이중, 성벽도 이중으로 쌓아놓고 그 안에 굉장히 화려찬란하게 이제 건물들 짓고 왕궁을 지었는데, 역사에 의하면 세 개의 왕궁이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성이 내성이 있고 외성이 있어요. 이렇게 이중으로 해놓은 겁니다. 여기 이제 왕이 거하는 이제 중심에 왕궁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내성 바깥쪽에도 왕궁이 또 한 두 개 있었나 봐요. 외성과 내성 사이에 왕궁이 있었다고 그래요. 또 한 내성은 이제, 또 하나는 이 내성 북부 중앙에 위치하고 있었고, 북부 그 바깥쪽에 또 하나는 서북 모퉁이에 있었다. 근데 그 서북 쪽에 있었던 그 왕궁에 바로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공중정원이 이제 그곳에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공중정원을 만든 것은 이 아내 중에 메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메대에서 살 때 워낙 그 울창한 숲 속에서 자연 속에서 살던 아내라, 이 아마 바벨론에 시집 와가지고 굉장히 그 환경이 안 좋아서 쓸쓸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아내를 위해서 정원을 그렇게 실감나게 만들어 줬다는 겁니다. 공중정원이 이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그래요. 근데 지금 이 바벨론의 성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 벽 두께가 6, 7m. 벽 두께가. 그러니까 마차가 이렇게 쌍방 통행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벽 두께가 6, 7m. 높이는 대략 20m 가까이 됐고요. 둘레가 16km 정도. 문은 뭐 도무지 그 당시에 무기 가지고는 부술 수 없는 청동문이었고, 성 주변에는 유프라테스 강이 있고 해자가 있었다. 해자라는 게 뭔지 아시죠? 해자는 이 성 주변에 물길을 만들어 놓는 게 물. 네. 그래서 다리만, 그 다음에 이제 바깥은 육지고요. 이 다리만 치워버리면은 적군이 이 물 때문에 못 들어오는 겁니다. 함부로. 그런 걸 해자라고 그러죠. 그 해라고 하는 말이 아마 이 끄트머리라고 하는 뜻일 거예요. 끄트머리. 해자는 요 성의 끄트머리에 파놓은 이 물길을 해자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안에는 바깥에서 어떤 교류가 없어도 완전히 문을 잠가 놓은 상태에서 그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20년 동안 먹을 양식이 저장되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을 쳐들어가기도 거의 불가능하지만, 혹시 포위를 해가지고 포위를 풀지 않고 항복하게 하려고 해도 그 안에서는 20년 동안 버틸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년을 어떻게 포위를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아마 벨사살 왕이 그런 위기에서도 자만심을 가졌던 것은 이성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그러나 결국은 여러분 이제 결과를 다 아시겠지만, 인간이 만들어 놓은 성은 절대로 영원하지 않아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이십니다. 자, 셋째 치리자 뭐다 얘기 드렸고요. 62페이지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극도의 환락과 쾌락에 빠져서 정신이 혼미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그렇죠? 그 잔치 자리에 하나님이 임하셨어요. 그 엄청나게 이상하고 놀라운 사건 때문에 사람들은 이제 술맛이 떨어졌고, 취한 술이 어느 정도 깼을 겁니다. 또 양심도 살아났어요. 뭔가 두려운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왕 자신도 그 자리에 도무지 자기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 강한 능력이 그곳에 임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지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지만, 그분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이름 중에 하나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임마누엘. 그 임마누엘이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우리 곁에 천사로 동행하시고 우리 속에 영으로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하늘로 이끌고 가십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귀찮고 또 방해스러운 존재일 수 있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든든한 보호자요, 피난처일 수 있어요.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에게는 방해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피난처요, 우리의 인도자요, 우리의 보호자입니다. 자, 이제 63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여기에서 우리 한 가지 교훈만 더 살피고 이제 마지막 부분을 하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그 왕궁 안에 분명히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 왕이 그 태후가 다니엘을 소개함으로 다니엘이 왕궁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까? 이미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소개받고 알고 있었겠습니까?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네,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똑같은 사실을 가지고도 반응은 두 가지였습니다. 벨사살 왕은 그런 신비한 일이 벌어졌을 때 그냥 겁먹고 벌벌 떨고 무릎이 부딪힐 정도로 떨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 해결자가 있었지만 그러고 있었어요. 그러나 태후는 즉시 이 사건을 경험하자마자 해결자가 있음을 태후는 알았습니다. 이거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계십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떤 큰 일을 당하면 벌벌 떨고 어찌할까 어찌할까 하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와 함께 우리 곁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잊지 마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그분에게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떨지 마시고 개인적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시련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의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즉시로 내놓으시고 근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에게 배울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태후로부터 소개를 받은 다니엘이 그 잔치하는 방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이제 이 벨사살이 뭐 알고는 있었지만 확인합니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우리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 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소문은 들었지만 참 오래간만에 너를 보는구나. 아마 이 벨사살이 다니엘을 자주 만났더라면 대단히 달라진 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필요할 때 이제 간신히 한번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똑같은 이야기죠. 내가 들어보니까 너는 보통 사람이 아닌데 신들의 영이 있어서 아주 비상한 지혜가 있어서 좀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소개를 받았다. 내가 그 거느리고 있는 그 박사들 술객들 데려다 시켜보니 뭐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당신이 좀 도울 수 있겠느냐.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한 얘기를 또 해요. 아까 일반 박사 술객들에게 했던 이야기를 또 하죠.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면 내게 자주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들이우고 너로 나라의 셋째 치리자를 삼으리라. 똑같은 얘기를 또 했습니다. 그 제안에 대해서 다니엘의 대답은 정말 멋집니다. 17절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의 예물은 왕이 스스로 취하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해도 뭐 내가 그거 바라고 지금 해석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선물 안 줘도 내가 왕을 위해서 글을 읽고 해석을 하겠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딱 보는 순간에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아, 알죠. 보니까 벌써 바벨론 망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그 내용을 다 알기 때문에 1차적으로 그 왕을 훈계합니다. 이때 다니엘이 나이가 몇 살쯤 되었을까요? 네. 83이나 4쯤 됐습니다. 그러니까 주전 605년에 네? 잡혀올 때가 나이가 17, 8세였어요. 근데 지금 주전 539년입니다. 그러니까 한 6년이 지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80한 뭐 적게 잡아서 3세 내지 5세. 그러니까 완전히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 다니엘 할아버지예요. 우리가 다니엘 하면 항상 청년만 생각하죠. 여기서는 할아버지예요. 그다음 이 왕은 새파란 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비록 그가 왕이지만 그 젊은 왕을 이제 훈계하는 거예요. 그 훈계 내용을 한번 읽어볼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해석할 필요 없이 그냥 읽을 수 있는 겁니다. 18절.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자기 마음대로 했다 이겁니다.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강박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 왕위가 폐한 바 되어 그 영광을 빼앗기고 아주 갈수록 오만불손해지다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다. 징계를 받았다. 21절. 인생 중에서 쫓겨나서 그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거하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게 되었나이다. 정신 차릴 때까지 짐승 노릇을 했다 이겁니다. 그 기간이 얼마였습니까? 7년이었죠. 빌사살이요.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친아들은 물론 아니죠. 그의 후손으로서 이것을 다 알고도 왕의 그 조상의 그 느부갓네살의 이야기 다 알지 않습니까? 알고도 오히려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스스로 높여서 하늘의 주재를 거역하고 그 전 기명을 왕의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 동철과 목석으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그러므로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참 이 다니엘의 모습을 상상해 보면 참 믿음직하지요. 왕을 앞에 놓고 지금 훈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벨사살의 경험만이 아니고 오늘 우리 모두가 거의 같은 경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때 하나님께 대해서 대단히 충성스러운 마음과 믿음을 갖습니다. 이런저런 경험 속에서, 이런저런 말씀을 통해서. 그런데 또 얼마의 세월이 지나면 까맣게 잊어버리고 또 걱정하고 근심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별로 소득도 없는 일을 또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벨사살일 수 있어요. 이것을 방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매일의 생활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질수록 내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워질수록 내 속에 주님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지혜롭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우리의 삶이 점점 하나님의 보좌의 중심으로 가까이 가까이 나아가므로 늘 우리의 생활 속에 생명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니엘이 글자를 읽고 해석합니다. 25절 기록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메네 대겔 우바로신이라. 이제 64페이지로 넘어가서요. 이 글자를 좀 해석해 보십시다. 우선 메네라고 하는 말은 메네라고 하는 말은 화폐 단위, 문화라고 하는 단위와 연관을 갖는 단어입니다. 메네, 문화라고 하는 것이고 그건 무슨 뜻인가 하면은 세다, 계산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능동적인 단어가 아니고 수동적으로 쓰이는 분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계산을 당한다는 겁니다. 헤아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네의 뜻은 하나님이 왕의 시대를 세보니 끝났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헤아려 보니 끝났습니다. 대겔이라고 하는 말은 또 역시 화폐 단위 세겔이라는 단위와 관련된 단어입니다. 대겔은 이 세겔이라고 이 대겔이라고 하는 말은 달다, 저울질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왕을 달아보니 부족합니다. 그 뜻입니다. 대겔이라는 말은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배웠습니다.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말은 역시 또 화폐 단위와 관련을 갖는데 반세겔, 한세겔, 또 반세겔 할 때에 우바르신이라는 말과 관련을 갖는다는 겁니다. 바르신. 앞에 붙여진 우는 접속사, 그러니까 그리고 그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메네 대겔 그리고 바르신 그 뜻이죠. 접속사니까 우는 메네 대겔 그리고 바르신. 근데 그 해석할 때 보면 본문을 잠깐 보겠습니다. 27절에 보면 해석할 때는 말이 조금 다른 말이 나와요. 본문 27절을 보겠습니다. 대겔은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배웠다 하며 그 다음에 베레스는 돼 있죠. 아까 실제 읽을 때는 뭐라고 읽었어요? 우바르신 돼 있죠. 우바르신. 근데 여기서는 베레스라고 이제 다니엘이 바꿔서 말합니다. 근데 우바르신이나 우는 접속사니까 그 바르신이나 베레스. 그러니까 바르신 할 때 그 비읍자가 있고 리을자가 있고 시옷자가 있죠. 그렇죠? 바르신. 베레스도 똑같이 뭐가 있어요? 비읍자가 있고 이제 리을자가 있고 시옷자가 있으니까 각 말의 첫 자음은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레스는 단수고 바르신은 복수라는 겁니다. 복수. 똑같은 단어예요. 무슨 뜻의 복수인가? 부분, 조각. 그러니까 우바르신 하면은 그리고 조각들 그런 뜻이고 베레스 하면은 그냥 조각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전체로 이제 해석을 해보면 64페이지 제일 끝에 제일 마지막 줄 오른쪽에 인용문 부호 있죠. 하나님께서 왕의 상태를 보시니 부족함이 나타나서 왕의 나라를 조각내어 망하게 하실 것이며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지금 계속 정복 사업을 하고 있는 메대와 파사 사람에게 넘어갈 것입니다. 풀면 전체가 그 뜻이에요. 이렇게 깊고 큰 뜻을 나자로 그냥 메네 대겔 우바르신 한 걸 보고 바벨론의 그 학자들이 알 길이 있습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또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 메네나 대게나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다 화폐 단위라는 겁니다. 화폐 단위. 돈에 관련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간이 추구하는 물질 문명의 역사 이것은 결국 망할 것입니다. 지금 온 세상이 제가 설교 시간에도 가끔 표현하는 것이지만 모든 가치가 물질로 평가됩니다. 의사가 정말 도덕적이고 정말 양심적이냐 그것에 의해서 평가되는 게 아니고 월급을 얼마를 받느냐에 따라서 의사의 등급이 달라지는 겁니다. 선생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운동선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값이 다 있어요. 값이. 회사에서 정말 그 유능하고 훌륭한 사람은 아주 품행이 건실하고 아주 정직하고 매사에 철저하게 일하는 사람보다 튀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뭔가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놓고 돈 벌게 해주는 사원이 1등 사원이 모든 가치가 물질로 평가되고 있어요. 이런 물질 문명, 물질 만능주의 역사는 끝난다는 겁니다.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 역사도 역사지만 영적인 사물에 무심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하고 그저 먹고 사는 물질 세계에 집착해서 사는 사람도 결국 망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영적인 사물에 관심을 가지고 찾는 자들이 마침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겁니다. 왕을 저울에 달아봤더니 부족함이 배웠다. 이 벨사살을 남으로 생각하지 말고 항상 자기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다 모자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죽어요. 그런데 이 부족함, 인간의 부족함, 인간의 이 모자람은 사람이 노력해서 보충하고 채울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사람은 무엇을 해도 이 모자람과 부족함을 메꿀 길이 없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지금 대답 안 하신 분들은 다시 생각해 보세요. 그걸 인정을 해야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길 수 있어요. 내가 모자라고 부족하다는 것 인정하십니까? 그 모자람이 절대로 내가 무엇을 해서 채울 수 없다는 사실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돈을 벌어서 채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대단한 자리를 차지해서 그것을 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심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그 말씀의 순종함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진실한 믿음과 신앙이 없이는 그 부족함이 결코 해결되지 않을 것이고 해결되지 않으면 바벨론처럼 끝나는 겁니다. 29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무리로 다니엘에게 자주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로 그의 목에 들이오게 하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치리자를 삼으니라. 다니엘이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난 필요 없습니다. 그거. 그 예물은 당신이 가지시고 자리는 딴 사람 주십시오. 지금 망해가는 나라에서 자리 차지해봐야 뭘 할 것이고 망하지 않아도 다니엘이 그건 뭐 그런 거 별로 관심 없는 사람인데 더군다나 망해가는 나라에서 그거 뭐 예물 얻으면 뭐라고 자리 얻으면 뭐라합니까? 다니엘이 분명히 거절했어요. 난 그거 필요 없다고. 근데 또 죽어가는 마당에서도 또 왕은 또 왕에 또 무슨 권위가 있는지 불러다가 억지로 그냥 주는 겁니다. 다니엘이 분명히 사양했을 거예요. 아유, 제가 뭐 안 받는다고 했는데 왜 그러십니까? 안 받겠어요. 술 취한 사람이 고집 부리면요. 그거 당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술 취한 사람이 부리는 고집은 아무도 못 당한다고 그래요. 마지못해 받았을 겁니다. 잠시 후에, 이건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함과 동시에 모든 것이 끝나버릴 이 세상의 재물과 이 세상에서 주는 자리에 치중해서 사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것에 치중하다가 망할 사람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이 망해가는 세상의 왕국에 기대를 걸지 말고 망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왕국의 희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합당한 백성으로 날마다 준비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이제 왕이 마지막으로 시상식하고 이제 끝났습니다. 왕들이 뭐 누구한테 뭐 주는 걸 잘해요. 뭐 불러다가 메달 하나 주고 불러다가 무슨 표창장 주고 그러는데 마지막 시상식 겨우 한번 하고 이제 운명이 끝났습니다. 근데 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벌써 오래전부터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여러 차례 경고를 했습니다. 66페이지에 보시면 그 바벨론의 성곽이 이제 그 고고학에 의해서 나타난 것들을 토대로 이렇게 그려놓은 그 성입니다. 내성가가 있고 외성가가 있고, 예, 그 유브라데 강이 또 흐르고, 그 사각형 있죠? 사각형. 내성가, 또 왼쪽에 신성가, 뭐 신성가라는 것도 또 있네요. 거기 굵은 선이 해자의 해자. 예? 그게 이제 물길을 만들어 놔가지고 적이 쳐들어올 수 없도록 이렇게 물길을 만들어 놓은 것이 해자입니다. 그 성벽은 저쪽 외성가부터 들어와야 돼요. 그 외성가를 들어와야 또 내성을 들어올 수 있어요. 그게 뭐 대단히 뭐 튼튼하게 지어진 성입니다. 67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든든한 성이 도대체 어떻게 망했는지에 대하여 역사의 아버지라고 하는 헤로도토스가 그 책 Persian War, 페르시아 전쟁이라고 하는 그 역사서에 어떻게 바벨론이 망하게 됐는지 기록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읽고 이제 좀 끝을 맺읍시다. 시간은 경과되고 그 성 바벨론에 대한 진격을 시도할 수 없게 되자, 누가 그 성을 진격해 오고 있었는가 하면은 고레스, 메대 파사의 총사령관 고레스예요. 고레스는 커다란 당혹 가운데 처하게 되었다. 막상 바벨론을 치려고 오니까 도무지 인간의 힘으로는 칠 수 없는 거대한 장벽이었습니다. 해자가 있고 성벽은 엄청나고. 이러한 범민 중에 있을 때 다른 사람이 그에게 제안했는지 아니면 스스로 궁리한 것인지 모르는 한 계획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그는 강이, 유프라데스 강이 성 안으로 흘러 들어가는 지점에 그의 군대를 배치시켰고, 자, 그림으로 조금 보면서 하면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여기 성이 있으면 유프라테스 강이 이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군대를 어디다 이제 주둔시켰다고 그랬습니까? 성 안으로 흘러 들어가는 지점. 여기에다가 이제 군대를 이제 주둔시켰고, 강이 성 저편으로 흘러나가는 지점에도 군대를 배치해놓고, 여기에도 군대를 배치했어요. 그렇죠? 여기에도 배치하고, 여기도 배치했어요. 물이 건너가기에 족할 만큼 얕아지자마자 강바닥을 통해 진군에 들어가라고 명령해 놓았다. 이렇게 배치한 다음에 기다리고 있다가 이 물이 점점 얕아져서 걸어 들어갈 수 있을 정도가 되면은 명령을 내릴 테니까 그때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들어가서 이 물길, 성, 이 물 위, 물 위에 이렇게 벽이 올라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밑에 물길을 따라서 성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자신은 그의 군대 중에 비전투 인원을 데리고 철수하여 전에 니토크리스가 이 강을 위해 파놓은 분지를 향해 진군했는데 거기서 그는 니토크리스가 한 것과 똑같이 수로를 통해 당시 늪지였던 그 파놓은 분지로 강물이 흘러가도록 유프라테스를 돌려놓아서 본래 강바닥으로 걸어갈 수 있을 정도로 강물을 낮아지게 했다. 그러니까 여기 아마 뭔가 이 물을 보관할 수 있는 분지를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물길을 여기서 어디로 돌렸는가 하면 이제 이리로 돌린 거예요. 그러니까 흘러내려가던 물이 점점 줄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물이 이제 얕아지니까 이제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이쯤 되자 이 목적을 위해 바벨론의 강가에 머물러 있었던 페르시아 군인들은 강물이 사람의 넓적다리 중간쯤에 이를 만큼 잦아지자 강물로 들어섰으며 그리하여 성 안으로 들어갔다. 기가 막힌 방법으로 쳐들어간 겁니다. 그렇죠? 성의 규모가 엄청나기 때문에 그 성의 중앙부에 살던 사람들은 그 성의 외곽 부분이 함락되고 난 지 오랜 후에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모르고서 그들이 사로잡히게 되었음을 너무나 분명히 알게 되기까지 춤추고 흥청거리는 일을 계속하면서 잔치에 열중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것이 바벨론이 처음으로 함락당한 때의 상황이다. 역사가 이렇게 된 겁니다. 바로 그 날이 언제였습니까? 벨사살이 잔치를 베풀고 흥청망청 먹고 환락에 젖어있던 그때 벽에 글씨가 나타났던 그날 밤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바벨론은 함락되고 바벨론의 역사는 끝났습니다. 바벨론의 왕은 그날 밤에 죽임을 당했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왕으로 즉위를 했습니다. 이 다리오 왕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에 6장 공부할 때 또 나옵니다. 거기서 다리오 왕은 좀 잘 다시 다루기로 하고 마지막으로 이 바벨론의 멸망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찾고 끝내겠습니다. 바벨론의 멸망의 원인은 여기 한 7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백성을 짓밟고 예루살렘을 파괴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성전을 불사르고 그 기구들을 약탈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자비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상을 섬겼습니다. 네 번째, 물질주의 혹은 황금 만능주의가 그 사람들의 정신과 삶을 지배했습니다. 다섯 번째, 교만과 강포가 가득했고 여섯째로 사치와 쾌락과 부도덕이 편만한 나라가 되었을 때 멸망했습니다. 이러한 원인들이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에 사탄의 대리자로 하나님과 그 백성들을 대적해서 공격할 영적 바벨론의 멸망 원인과도 같은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영적 바벨론의 죄악들은 이 바벨론의 죄악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짓밟고 성전을 헐고 그 기구를 약탈하고 우상의 처소가 되었고 물질주의를 숭상하고 교만과 강포가 가득하고 쾌락과 사치가 충만한 영적 바벨론이 지금 형성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역사가 똑같은 바벨론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이 실제적인 역사의 마지막에 반복될 것입니다. 바벨론은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실제적인 나라가 있고 영적인 바벨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도 한 개인도 바벨론이 될 수 있습니다. 성서적으로 바벨론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혹은 하나님과 그 백성들을 대적하는 세력으로 바벨론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국가적으로나 집단적인 개념으로 주로 사용하고 있는 단어지만 개인의 상태에도 얼마든지 바벨론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 물질 만능주의에 집착해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방하는 사람, 세상의 쾌락이나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 관계나 생계 때문에 변질된 기독교 신앙에 끝까지 머물러 있는 사람들, 이와 같은 삶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추구할 때 그 마지막 상태는 바로 바벨론이 되는 겁니다. 바벨론의 마지막 운명은 멸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록 18장 2절과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의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재앙들을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며. 예. 여러분 내 자신의 바벨론적 상태에서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있는 신앙으로 바벨론을 탈출해서 하늘의 왕국으로 들어가시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